VOA 세기뉴스입니다. 러시아 외교부는 마리우폴의 아조스탈 제철소에서 저항하다 항복한 우크라이나 병사 900여 명을 구치소에 수감했다고 밝혔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기자들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은 51명을 포함한 총 959명의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이틀 동안 항복했다고 밝혔습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부상병들은 현재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내 노보아조프스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나머지 병사들은 향후 있을 재판에 앞서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이 통제하고 있는 오레니브카 내 구치소에 수감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아조스탈 제철소에서 항복한 병사들이 부당하게 취급당해서는 안 되며 국제적십자사의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하일로 포도리아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고문은 오늘 트위터 올린 글에서 우리에게 휴전을 제안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포도리아크 고문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전면 철수하지 않는 한 휴전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5년 동부 우크라이나 지대를 두고 프랑스와 독일의 중재로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에서 서명한 평화협정을 언급하면서 우크라이나는 새로운 민스크 협정과 수년 뒤에 다시 벌어질 전쟁에 관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엔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전 세계적인 식량 위기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어제 뉴욕에서의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식량 가격 급등을 야기해 가난한 나라들의 식량 안보를 더욱 악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의 수출이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일부 국가들은 장기적인 기근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식용유와 곡물의 주요 수출국이었지만 전쟁으로 주요 항구들이 폐쇄되면서 수출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기후변화, 세계적 유행병의 영향과 함께 수천만여 명의 식량 안보를 위협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이 영양실조와 대규모 굶주림, 기아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우리가 함께 행동한다면 현재 저 세계에는 충분한 식량이 있다며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수개월 이내에 전 세계적인 식량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민간인 학살과 관련해 전쟁 범죄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군 소속 바딘 시시마린 병장이 어제 우크라이나 법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시시마린 병장은 이날 우크라이나 수도 크리우 소재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비무장 62세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사살했느냐는 검찰 측의 질문에 사실이라고 답변했습니다. 21세인 시시마린 병장은 개전 직후인 지난 2월 28일 우크라이나 동북부 숭미주의 추파히우카 마을에서 민간인을 겨냥해 AK-47 소총을 사격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시시마리 병장은 검찰 조사에서 당국자로부터 명령을 받아 발표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은 민간인 시설 폭격과 민간인 살해, 강간, 약탈 등 혐의로 러시아군 병사 41명에 대한 전범 재판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이 어제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 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에서 지난 3월 14일 이탈리아에서의 만남에 이은 이날 통화에서 설리번 보좌관과 양제츠 정치국원이 영내 안보와 비확산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또 두 사람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간 특정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에서 북한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설리번 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관련 브리핑에서 양제츠 정치국원과 북한 문제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관영신화통신은 이날 두 사람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다며 북한이 또 다른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와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데 대해 미국과 동맹들 사이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제넷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조치를 비판하면서 미국 내 물가 오름세를 완화하기 위해 일부 폐지를 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어제 주요 7개국 G7 재무장관 회의에 앞서 독일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부과한 일부 관세는 나의 견해로는 소비자와 기업에 더 큰 해를 끼쳤다고 말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트럼프 시대의 관세 조치 일부는 공급망의 취약성, 국가보 문제, 불공정 무역 관행 등 중국과 관련한 현실적 문제들에 대처한다는 관점에서 그다지 전략적이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3대 영화 축제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칸 영화제가 프랑스 남부 휴양 도시 칸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로 75회를 맞은 칸 영화제는 코로나 대유행 때문에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다가 3년 만에 본래 축제 분위기를 찾았는데요. 레드 카펫에 오른 세계 각국의 많은 영화인들이 또 정상으로 돌아온 영화 축제에 환호를 터했습니다. 자, 이번 영화제는 한국 영화 두 편을 포함해서 21개 작품이 경쟁 부문의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의 후보에 올랐고요. 다양한 부문에 출품된 작품과 초청작의 상영회가 이어지고 감독상, 남녀주연상, 심사위원상, 각본상 등의 주인공이 발표되는 10이틀간의 축제로 이어집니다. 자, 그런데 올해 칸 영화제의 시선은 제일 먼저 배우 출신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모였습니다. 영화계도 독재자와 싸워달라, 영화가 침묵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영화인과 관중들에게 호소한 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개막식 화상 연설이었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금 우크라이나의 상황이 미국 감독 프란시스 코플라의 전쟁 영화 아포칼립스 나우와 또 1940년대 미국 영화죠. 위대한 독재자의 상황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를 하면서 각본, 연기, 감독을 맡아서 독재자와 또 독재 정권을 풍자했던 찰리 채플린처럼 이 시대에도 현실에 침묵하지 않는 영화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자, 올해 칸 영화제는 주요 주제 가운데 하나를 전쟁으로 꼽고 있습니다. 지난달 우크라이나 마리우폴에서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숨진 리투아니아의 감독 만타스 크베다라피시우스의 유작입니다. 돈바스 지역의 분쟁 상황을 기록한 다큐멘터리 마리우폴리스2의 특별 상영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오늘 주간 프로그램 탈북민의 세상보기에서는 한국에 사는 탈북 청년들이 자신의 재능을 찾고 또 전문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교입니다. 프라이밍 사관학교를 찾아가 봤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5월 20일 금요일 북한은 가끔 구름 많다가 양강도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차차 맑아집니다. 오후에 양강도 쪽으로 5mm 안팎의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금요일 아침 최저기온 삼전이 영상 6도로 가장 낮고요. 희산이 8도, 중강 9도, 신의주, 평양, 청진이 영상 14도입니다. 개성 12도, 함흥 13도, 원산 15도, 창전 16도 아침 최저기온입니다. 낮에는 삼지연이 영상 19도까지 오릅니다. 청진이 22도고요. 해산, 신의주 24도, 그다음 개성도 24도입니다. 평양이 27도, 중강이 28도까지 오르네요. 장전과 원산도 28도, 함흥의 낮 최고기온 30도입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 이어지고요. 낮에는 초여름 기온을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 앞바다 쪽은 오전에 구름 많겠지만 대체로 맑은 날씨고요. 서해는 구름 많다가 맑아집니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m, 먼바다는 1.5m까지 오전에 물결이 높겠고요. 서해 앞바다도 0.5에서 1m, 먼바다는 1.5m로 오전에 물결이 더 높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국제적십자위원회가 아조우스탈에서 나온 우크라이나 병사 수백 명의 전쟁 포로 등록을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50일 넘게 이어졌던 중국 상하이시의 봉쇄 조처가 조금씩 풀리고 있습니다. 페르디난드 봉봉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 당선인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하고 두 나라의 관계 발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는데요. 이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먼저 우크라이나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자 아조스탈 제철소에 있었던 우크라이나 병사들의 전쟁 포로 등록이 진행됐다고요?
네, 국제적십자위원회가 우크라이나 마리우폴의 아조스탈 제철소에서 나온 우크라이나 병사들의 전쟁 포로 등록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ICRC는 19일 발표한 성명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합의에 따라서 지난 17일부터 이 등록 작업이 진행됐고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포로 등록은 국제협약에 근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1949년에 채택된 제네바 협약에 따르면 이 전쟁 포로는 인도적인 대우를 받아야 하고요. 포로를 사망하게 하거나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ICRC는 이 성명에서 제네바 협약을 근거로 ICRC 요원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이 포로 구금 장소에 접근할 수 있으며 이 면회 횟수나 시간도 지나치게 제한을 받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몇 명이나 이 포로 등록을 한 겁니까?
네, 국제적십자위원회는 이 성명에서 구체적인 숫자는 명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부상병들을 포함해서 등록 작업을 시작했다고만 밝혔는데요. 전날 러시아는 지난 16일부터 투항한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959명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이후에 아조스탈에서 나온 병사들이 더 있다고요?
네, 러시아 군 당국은 19일 더 많은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투항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러시아 군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까지 아조스탈 제철소를 빠져나온 우크라이나 병사들은 모두 1,730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철소 안에는 몇 명이나 남아있는 겁니까?
정확한 수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지난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이 마리우폴의 전과를 보고하면서 아조스탈에 우크라이나 군인과 아조 연대 대원 등 약 2천 명이 있는 걸로 파악된다고 보고한 바 있는데요. 이를 토대로 하면 200명 넘는 병사들이 아직 제철소 안에 있는 걸로 추산됩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와 포로 교환을 원하고 있는 거죠?
네, 하지만 러시아는 이들 중에 일부는 전범 혐의로 재판에 회부할 거라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18일 우크라이나에서는 전범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병사가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예, 우크라이나 전쟁 후에 처음 열린 전쟁 범죄 재판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21살인 이 바딤 슈시마린 병장은 지난 2월 28일에 우크라이나 북동부 이 수미주 추파 히우카 마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60대 비무장 남성을 소총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슈시마린 병장은 이날 법정에 출두해서 자신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검찰은 앞서 이 슈시마린 병장이 최고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크유 주재 미국 대사관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수도 크유 주재 미국 대사관이 18일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열흘 전인 2월 14일에 이 크유 대사관을 폐쇄하고 대부분의 외교 인력을 폴란드로 철수시킨 바 있습니다.
네, 3개월여 만에 복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크유에 있는 대사관에서 공식적으로 업무를 재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성명에서 석 달 전에 크유 대사관 운영을 중단할 당시에 직원의 안전과 안보를 위해서 재배치하지만 우크라이나 국민과 우크라이나 정부, 시민사회에 대한 미국의 지원은 결코 중단되지 않을 것이고 우크라이나 주권과 영토 보존에 대한 약속을 다짐하고 크유 복귀를 위해서 일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오랫동안 공석이었던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 임명 소식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미국 상원이 18일 브리짓 브링크 지명자 인준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에 3년 동안 공석이었던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로 브링큰 슬로바키아 대사를 지명한 바 있습니다.
네, 자 크유에서 철수했던 다른 나라의 대사관들 복귀 소식도 계속 들리고 있네요.
네, 점점 심각해지는 전황을 피해서 업무 장소를 옮겼던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도 속속 크유에 다시 복귀해서 대사관 업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체르는 히우 임시 사무소에서 공관 업무를 해오던 한국도 이달 초에 일부 직원이 회의로 복귀해서 업무를 재개한 상태입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으로 가겠습니다. 중국 상하이시의 방역 규제가 점점 풀리고 있다고요?
네, 50일 넘게 이어졌던 상하이시의 코로나 봉쇄 조처가 조금씩 완화하고 있습니다. 상하이시 교통당국은 19일 코로나 1일 브리핑에서 그동안 폐쇄했던 20개 지하철 노선 가운데서 4개 노선을 22일부터 재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버스는 어떻게 됩니까? 운행합니까?
네, 시 당국은 시내와 공항, 지하철역, 병원 등을 연결하는 270여 개의 버스 노선도 재개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자주 운행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상하이시 당국은 3개의 외곽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버스 운행을 재개했는데요. 낮 시간대에 매 30분에서 90분 간격으로 운행했습니다.
예. 그러면 철도라든지 항공편 사정은 어떻습니까?
네, 16일부터 상하이로 오가는 철도 서비스, 또 국내선 운항도 점차 늘고 있는데요. 이 당국의 규제 조처가 완화하면서 철도역이나 공항으로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상하이를 빠져나가려는 인파인가요?
네, 상하이 기차역에는 여행 가방을 든 행렬이 수킬로미터까지 이어져서 여관으로 들어가는데도 몇 시간씩 걸리는 걸로 전해졌는데요. 아직 대중교통이 완전히 정상적이지 않아서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걸어서 기차역으로 가는 모습도 보인다고 합니다.
네, 다른 상업 활동은 어떻게 재개됐습니까?
네, 상하이시 당국은 점진적인 개방, 효과적인 통제 원칙을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상업활동 회복에 나서겠다는 입장인데요. 이에 따라 16일부터는 슈퍼마켓, 편의점, 약국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종의 영업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음식점 안에서 식사는 여전히 안 되고요. 다만 배달 영업은 재개됐습니다.
예. 언제쯤이면 이 전면적인 일상 회복이 가능할까요?
네, 상하이시는 다음 달부터는 일상 회복이 가능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방어구역 내 주민들은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상하이시가 지금 주민들의 주거지역을 구분해서 이렇게 방역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감염자 발생 정도에 따라서 통제구역, 관리통제구역, 방어구역 등 이렇게 세 곳으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하이시 당국은 정부의 강력한 제로 코로나 정책 덕분에 시의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상하이시의 코로나 감염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18일에 700건의 신규 감염 건수가 보고됐습니다. 이날 중국 전국에서 약 1000건의 신규 보고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이 이 상하이에서 나왔다는 걸 의미합니다. 상하이에서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약 580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고로 상하이시 인구는 약 2,500만 명입니다.
예. 자, 중국 수도 베이징 상황은 어떨까요?
네, 베이징에서는 18일에 55건의 신규 감염 건수가 보고됐습니다. 현재 베이징도 일부 지하철과 버스 노선의 운행을 중단하고 식당 영업 금지, 또 시민들의 재택근무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베이징도 상하이처럼 전면 봉쇄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필리핀입니다. 자, 필리핀의 대통령 당선인이 앞으로 중국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페르디난드 봉본 마르코스 당선인이 18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 후에 성명을 내놨는데요. 마르코스 당선인은 자신의 임기 중에 중국과의 관계가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시진핑 중국 주석과 마르코스 당선인 간의 통화가 있었네요.
네, 시진핑 중국 주석은 지난 9일 실시된 필리핀 대선에서 마르코스 당선인이 승리하자 바로 이틀 뒤에 축하 전문을 보냈는데요. 일주일 만에 직접 통화를 하면서 필리핀과의 관계 다지게 나선 걸로 풀이됩니다.
네, 두 사람이 어떤 얘기를 나눴을까요?
네, 마르코스 당선인은 시 주석이 자신의 독립적인 외교 정책에 대해서 확고한 지지를 나타냈다면서 두 사람의 대화가 매우 실질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두 나라가 나아갈 길은 외교, 교역뿐만 아니라 문화, 교육, 지식, 복원에 이르기까지 관계를 확장시켜가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네. 또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네, 마르코스 당선인은 시 주석이 개인적으로 만나서 대화하길 고대한다는 말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시 주석은 마르코스 당선인에게 다른 사람들 없이 두 사람이 꼭 만나서 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이 향후에 두 사람의 대면 회담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예, 중국 쪽에서도 관련 발표가 나왔습니까?
네, 중국 외교부 그리고 마닐라 주재 중국 대사관도 이날 각각 별도의 성명을 통해서 두 사람의 통화를 확인했습니다. 마닐라 주재 대사관은 두 사람의 대화가 양국 관계 그리고 역내 발전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대사관은 또 시 주석이 마르코스 당선인에게 두 나라가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고 대세의 흐름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지금 중국하고 필리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네, 다음 달에 물러나는 로드리고 두테르테 현 정부는 친중국 행보를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두 나라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또 중국 해안 경비대 활동 등을 둘러싸고 오랜 마찰을 빚어왔는데요. 마르코스 당선인은 시 주석에게 두 나라의 갈등이나 문제를 뛰어넘는 관계 발전을 원하고 있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필리핀의 대선이 치러진 후에 그 미국의 움직임도 궁금합니다.
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 11일에 마르코스 당선인과 통화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 마르코스 당선인의 승리를 축하하면서 신종 코로나 대응, 기후 문제, 인권과 경제 협력 등 이 다양한 현안에서 두 나라의 협력 확대와 동맹의 강화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필리핀은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국이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로드리고 두테르테 정부 출범 후에 두 나라의 관계는 많이 껄끄러워졌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미국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마르코스 당선인이 두테르테 정부보다는 중국과 더 강한 관계를 추구하고 있어도 필리핀 국민과 또 군당국의 친미 정서를 고려할 때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 유지는 필수적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심각한 분유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물자생산법을 발동했습니다. 뉴욕주 검찰이 10명의 사망자를 낸 뉴욕주 버펄로 슈퍼마켓 총격 사건과 관련해 소셜미디어 플랫폼 수사에 착수합니다. 미국 축구협회가 남녀 대표팀 선수들에게 동등한 급여를 지급하는데 합의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요즘 미국에서 영유아들이 먹는 이 분유가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소식 저희가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연방정부가 특단의 조치 내놨네요.
그렇습니다. 분유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18일 국방물자생산법을 발동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조처를 통해 분유 생산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인데요.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원료 공급 업체들의 다른 그 어떤 거래 업체보다 분유 제조사에 가장 먼저 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국방물자생산법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규정인가요?
예, 국방물자생산법은 전쟁 상황을 비롯한 비상시국에 정부가 특정 업체나 업계를 지정해 필요한 물자를 생산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법규입니다. 1950년대 한국전쟁 때 처음 도입된 이 법은 대통령 직권으로 시행하는 것이어서 의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는데요.
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4월 코로나 사태를 비상시국으로 규정하고 바로 이 국방물자생산법을 발동해 제너럴 모터스 등 자동차 업체가 인공호흡기 등을 생산하도록 명령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정부는 분유 부족 사태를 국가적인 비상사태로 보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국방물자생산법 발동과 더불어 정부 부처가 민간 화물기를 동원해 해외에서 신속하게 분유를 들려올 것을 지시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른바 분유 수송 작전을 시작한다고 밝혔는데요. 연방정부의 기준화에 부합하는 분유를 해외에서 미국으로 수송하기 위해 상업용 항공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국방부에 권한을 부여한다는 겁니다.
예. 자, 분유 대란이 지금 몇 달째 계속돼 왔죠?
그렇습니다. 분유 부족 사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공급망 정체 현상이 심하면서 분유 공급에 차질이 빚기 시작했고요.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에다가 지난 2월 분유 시장 점유율 1위인 에보틀사의 분유 리콜 사태까지 더해지면서 이른바 분유 대란이 일었습니다.
네.
FDA는 에보트의 분유를 먹은 뒤 박테리아 감염으로 영유아 2명이 사망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에보틀사의 주요 분유 브랜드를 리콜 대상으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예. 그러다가 분유 공급이 줄어드니까 가게 진열대에서는 또 분유 찾기가 힘들어졌고요.
맞습니다. 상황이 악화하면서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의 불만 여론이 높아졌고요. 야당인 공화당도 이 정부의 대응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제2의 FDA는 지난 16일 해외 분유 제조사들이 미국으로 더 많은 분유를 선착할 수 있도록 수입 검토 과정을 간소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틀 만에 이제 정부가 더 강력한 대응 방안을 내놓은 건데 바이든 대통령은 이 국방물자 생산법을 발동하면서 어떤 얘기했습니까?
예, 바이든 대통령은 18일 영상 성명에서 이 전국의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줄 충분한 분유를 찾지 못해 걱정하는 걸 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부모로서 또 조부모로서 그것이 얼마나 큰 스트레스인지도 안다라고 덧붙였는데요.
네.
이 바이든 대통령은 안전한 분유가 충분히 공급되고 또 분유가 가장 필요한 가정에 빠르게 전달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라고 나의 팀에 지시했다며 이는 나의 최우선 과제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 부처를 통한 해외 분유 수입 내용도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예, 바이든 대통령은 보건후생부와 농무부에 서한을 보내 다음 주까지 미국의 기준에 부합하는 해외 제조 분유 물자를 확인하고 국방부의 전세기가 이를 신속하게 미국으로 실어 올 수 있도록 국방부와 협력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예.
이 바이든 대통령은 서한에서 이 분유 수입은 국내 공급 증가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분유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방부의 수송기도 동원될 예정이군요.
예.
자, 국내 공급 상황 언제쯤 나아질까요?
예, 적어도 두 달 이상은 걸릴 걸로 보입니다. 지난 16일 FDA와 에보트는 분유 생산 재개에 합의했습니다. 리콜 사태 이후 중단이 가동됐던 미국 최대 규모의 제조 분유 공장인 이 에보트의 미시간주 공장을 재가동하도록 한 겁니다. 하지만 이 에보트 측은 생산이 재개되더라도 분유가 매장에 공급되기까지는 6주에서 8주가 걸릴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번 분유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 의회 쪽에서는 움직임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미 연방 하원이 분유 부족 사태와 관련해 두 가지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법안은 공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농무장관에게 일부 면책 조항을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네.
자, 농무부는 여성, 유아, 어린이를 위한 특별 영양 섭취 지원 프로그램 일명 WIC 프로그램을 통해서 참가자들에게 분유 등의 보조식품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 같은 사태가 발생할 경우 참가자들이 한 가지 브랜드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제조사의 분유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법안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 FDA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내용입니다. 로사 드 라우로 하원 세출위원장은 FDA가 해외 분유를 감독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검사 인력 확충과 모조 제품 방지 그리고 더 나은 데이터 확보를 위해서 2,800만 달러의 긴급 자금을 FDA에 지원하는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법안이 상원에서 채택될지는 불투명합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자, 지난 주말 뉴욕주 버팔로 슈퍼마켓에서 일어난 총격 사건의 수사 더 확대되는 모습이네요.
그렇습니다. 뉴욕주 검찰이 일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10명의 사망자를 낸 버팔로 총격 사건이 발생하는 데 있어 소셜미디어의 역할과 책임을 따져보기 위해 주 검찰이 나선 겁니다.
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18일 주지사의 요청에 따라 소셜미디어 조사에 나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총격 사건 수사 범위를 소셜미디어로 확대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총격범이 자신의 공격을 증폭시키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이용했다는 것이 제임스 법무장관의 설명입니다. 제임스 장관은 이번 수사가 트위치와 이미지 보도 웹사이트인 4chan과 8chan, 그 외 일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글쎄요, 이 소셜미디어하고 총격 사건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 겁니까?
예, 이 트위치는요, 미국 거대 IT 기업인 아마존 소유의 소셜미디어인데요.
네네.
이 사건 용의자인 페이튼 젠드런 씨는 총격 당시에 헬멧에 카메라를 켜고 트위치를 통해 범행 순간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했었습니다.
아.
트위치가 뭐 2분 만에 송출을 중단시켰지만 해당 영상은 인터넷을 타고 확산됐습니다. 자, 그리고 사건 직후엔 용의자가 총격을 앞두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장문의 성명서를 올린 것으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자, 용의자의 성명서인 거죠? 어떤
예.
내용입니까?
젠드런 씨는 성명에서 자신을 백인 우월주의자로 규정하며 유색인종에 대한 증오와 불만을 표출했는데요. 유색인종이 백인을 대체한다는 음모론까지 언급했습니다.
네.
게다가 총격 계획과 준비 내용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어서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예. 지금 이 사건은 증오범죄로 다뤄지고 있죠?
맞습니다. 젠드런 씨는 흑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슈퍼마켓에서 흑인을 겨냥해 총격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총에 맞은 13명 가운데 11명이 흑인이었습니다.
네.
미 연방수사국 FBI는 해당 사건을 인종적 동기가 된 극단적 폭력 행위로 규정했고요. 조 바이든 대통령은 17일 참사 현장을 찾아 이 사건을 국내 테러로 규정했습니다.
예. 뉴욕주 검찰도 같은 맥락에서 사건을 보고 소셜미디어 수사에 나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제임스 장관은 이번 테러 공격은 증오를 확산하고 부추기는 소셜미디어의 위험성을 다시금 확인시켜줬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따라서 이런 위험한 행동을 막고 다시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히 하기 위해 우리의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용의자에 대한 재판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젠드런 씨는 사건 다음 날인 지난 15일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었는데요. 젠드런 씨는 19일 다시 법정에 출석합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 축구계가 임금과 관련해서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합의를 이뤄냈네요.
그렇습니다. 미국 축구협회가 남자 대표팀과 여자 대표팀 선수들에게 똑같은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뤄서 미국의 축구협회는 미국의 수많은 스포츠협회 가운데 선수들의 성별에 따라 급여 차 등을 두지 않는 첫 번째 협회가 됐습니다.
어떻게 합의가 이루어진 겁니까?
예, 미국 축구협회는 18일 남자 여자 대표팀 노조와 오는 2028년 12월까지 효력을 가지는 별도의 단체 교섭 협약을 발표했습니다. 자, 영어로 CBA라고 하는 단체 교섭 협약은 노동조합과 고용주 간의 단체 교섭의 결과로 근로조건 등 여러 재반사항에 대해 합의한 문건을 말하는데요.
네.
남자 선수들은 지난 2018년 12월에 만료된 CBA의 조건에 따라 지금까지 경기를 해왔고요. 여자 선수들은 지난 3월 말로 이 CBA가 만료됐지만 지난 2019년에 시작된 성차별 소송을 매듭 지은 뒤에 CBA 협상을 이어가기로 합의했었습니다.
예. 협상의 핵심이 중요하죠?
예.
남녀 선수 간의 동일한 임금이었습니까?
예, 임금뿐 아니라 상여금, 즉 보너스를 동등하게 지급하는 문제도 포함이 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은 바로 월드컵 상금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협회는 지금까지 남녀 월드컵 배당금과 상금 등을 기반으로 보너스를 지급해왔는데요. 국제축구연맹 FIFA의 월드컵 배상금과 우승상금은 이 남자 월드컵이 여자 월드컵보다 훨씬 많아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태까지는 성적이 아니라 성별에 따라서 상금 차이가 있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이 따라서 미국 여자 축구대표팀은 지난 2019년 프랑스 여자 월드컵에서 2회 연속 정상에 오를 만큼 세계적인 강팀임에도 성적이 좋지 않은 남자 선수들보다 상금이 더 적었던 겁니다.
네.
자, 이런 상황이 되자 축구 팬들 사이에서 동일 임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고요.
네.
2019년 3월 여자 대표팀은 축구협회가 연방 동일 임금법 등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네. 소송이 마무리된 게 언제였습니까?
예, 여자 대표팀은 축구협회와 이제 오랜 다툼 끝에 지난 2월에 2,400만 달러 규모의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축구협회가 내놓은 그 새로운 단체 협약은 그 논란이 됐던 사과 관련해서 어떤 방안들을 담고 있습니까?
네, 이 남녀노조는 올해 후반 남자 월드컵과 내년 여자 월드컵 그리고 차기 2026년과 2027년 대회에 배당된 FIFA의 상금을 합산하기로 했습니다. FIFA의 남녀 상금을 이렇게 모아서 동일하게 지급하는 스포츠협회는 미국 축구협회가 처음이라고 하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남자 선수, 여자 선수 월드컵에서 똑같은 경기 출전료를 받게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자, FIFA가 남자 월드컵에 지급하는 상금은 지난 2018년 남자 월드컵에선 총 4억 달러였고요.
네.
이 가운데 우승팀 프랑스가 3,800만 달러를 가져갔습니다. 자, 그런데 FIFA가 2019년 여자 월드컵에 할당한 상금은 3천만 달러였는데요.
네.
우승팀 미국이 받은 금액은 400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남자 월드컵 상금은 끝에 뭐 0 단위 하나가 더 붙을 정도로 상금 차이가 여자 경기가 상당히 크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월드컵 상금을 이제 상금을 동일하게 맞추기로 했고요.
예.
자, 그 외에 미국 축구협회가 관리하는 여러 소금료 경기는 남녀 선수의 경기 출전료를 각기 측정했습니다.
네.
또 시범 경기는 이제 선수들의 경기 결과와 상대 순위에 따라 경기 출전료를 받게 됩니다.
예. 그런데 협상이라는 게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얻는 것이 있으면 또 내줘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렇죠.
여자 선수들이 포기한 것이 있다면 뭘까요?
예. 자, 지난 2005년부터 CBA가 보장해왔던 기본급을 포기했습니다.
네.
이 기본급에 따라서 일부 선수들은 10만 달러의 연봉을 보장받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미국 여자 축구 대표팀의 마거리 퍼스 선수는 우리가 잃은 것처럼 보이는 일부 조건을 능가하는 걸 잃었다고 생각한다라고
네.
밝혔습니다. 이 퍼스 선수는 우리 리그는 이제 충분히 강하다며 많은 계약 조건이 필요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합의에서 보장한 내용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예, 25년 넘게 제공됐던 이 여자 선수들을 위한 자녀 돌봄 서비스가 확장돼서 이제 남자 선수들도 국가대표 훈련 캠프와 경기 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축구협회가 벌어들이는 상업적 수익의 일부도 남녀 선수들이 받게 됩니다.
네.
예, 지난 2020년 미국 축구협회 회장에 오른 전 여자 축구 국가대표 출신 신디 펄로콘 회장은 이번 결과는 다른 모든 그룹이 한 테이블에 모여 협상함으로써 이뤄낸 진정한 공적이라고 밝히고 이를 통해 전환점이 만들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이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또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학교가 있습니다. 탈북 청년 전문인 양성 대안학교 프라이밍 사관학교인데요.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에서 서울시 양천구에 있는 프라이밍 사관학교를 다녀왔습니다. 서울에서 동혜원 기자입니다.
이거요. 이거 둥근 사각형?
네.
이 조절점 있잖아. 요거를 조절해 주는 거예요.
안 넘었었어요.
기본 도형은 거의 조절점이 다 있기 때문에 기본 도형으로 해줘. 여기 조절점으로 해서 이게 간격을 좀 더.
기본 도형은 이거 못 받는 거.
금방 내가 조절했는데. 자, 봐봐요. 네. 내가 다시 해볼게. 400 가면 이 도형 있잖아요.
네. 네.
그 얘가 있죠. 조절이 되죠. 내가 할 땐 없지. 왜 그럴까?
지난 9일 서울 양천구에 있는 프라이밍 사관학교. 탈북 청년 6명이 한 강의실에서 컴퓨터 수업을 받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되는 수업인데요. 김혜연 강사가 탈북 청년 한 명 한 명씩 지도하며 1:1 맞춤 강의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프라이밍 사관학교는 지난 2018년에 설립됐는데요. 이곳은 단순히 학교 졸업을 목표로 지원하는 곳이 아니라 졸업 후에도 탈북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고 리더십을 기를 수 있도록 전문인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입니다. 먼저 교육총괄을 맡은 고성환 부장의 설명 들어봅니다.
예, 저희는 두 가지 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째는 대학을 준비하는 예비 대학생 반,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전문인 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예비대 과정 학생들을 위해서는 컴퓨터, 영어, 수학, 그리고 영어 회화, 물리, 또 화학, 이렇게 저희들이 준비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전문인 반에서는 취업에 필요한 국어 자소서 반, 컴퓨터 이렇게 저희들이 커리큘럼을 또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운영하는 모든 과정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마다 수준과 학력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수업은 1:1 맞춤형으로 진행되는데요. 그렇게 고성환 부장은 프라이밍 사관학교만의 차별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리고 이제 사회에서 생활을 하다가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취업이나 또는 대학을 가고자 하는 학생들이 오다 보니까 연령층이 좀 높고요. 더 특이한 것은 이제 탈북민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을 했지만 그 과정 속에서 보면 학력 차이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중도에 탈락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또 중간에 휴학한 학생들 또는 공강을 이용해서 저희 학교에 와서 필요한 것들을 보충하게 하는 취지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수업 과정 자체도 자신에게 필요한 그런 과목을 선택해서 듣도록, 그래서 꼭 자신에게 필요한 과정만을 들으면 되니까 그런 면에서 좀 다른 학교하고 좀 차별이 돼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프라이밍 사관학교의 학생 총수는 19명입니다. 그 중에서 컴퓨터 수업을 듣는 학생은 9명인데요. 예비대학생과 취업준비생, 그리고 주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수강생들은 주로 정보기술 자격증, 즉 ITQ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수업을 듣는데요. 김혜연 강사의 이야기 들어봅니다.
지금 여기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 이제 대학에 진학하거나 취업을 위해서 오시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자격증이 되게 절실하거든요. ITQ 자격증 위주로 한글, 파워포인트, 엑셀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이분들한테 시간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빨리 딸 수 있게끔 저는 이제 그걸 연구해서 가르쳐드리거든요.
그래서 김혜연 강사는 수강생들의 의지만 있다면 한 달에 한 과목씩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방법을 바꿨죠.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 위주로 처음부터 실전적인 거를 해서 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 부분을 계속 반복시키는 거예요. 제가 중간에 또 자격증을 따신 분들도 중간에 다시 오라 그래요. 잊어버리니까. 지금 배우는 엑셀 배우는 학생도 이미 A를 땄어요. 자격증 땄는데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또 다시 오게 해서 다시 또 가르치면 이게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안 잊어버려요. 중요한 건 자격증도 중요하지만 내가 얼마나 실전에서 쓸 수 있느냐. 또 대학생 가서 PPT를 했는데 선생님이 가르쳐준 시험 문제 말고도 또 궁금한 게 있잖아요. 그럼 또 와서 또 배우고.
이곳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탈북 청년 최경진 씨도 이미 자격증을 취득했는데요. 하지만 파워포인트와 한글 점수가 낮게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배워보고 싶은 마음에 입학했다고 합니다. 최경진 씨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제 컴퓨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컴퓨터 이렇게 혹시 우리 대상으로 해주는 데 있는지 좀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나오더라고요. 엑셀도 배우고 단계적으로 다 배우고 싶어가지고 옛날에 했던 게 있어요. 했었는데 점수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시 다루는 그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에 좀 목적을 두고 있거든요. 아, 선생님 너무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한번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되게 집중 잘 돼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곧 시험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신감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 밖에도 탈북민 김성실 씨는 대학교 간호학과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영어와 컴퓨터 하나라도 더 배우려는 마음으로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직 학교에 다닌 지 한 달이 채 안 됐지만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 선생님들에게 감사함을 느낀다고 말했고요. 탈북민 김광명 씨도 이 프라이밍 사관학교의 운영 방식이 마음에 든다고 합니다.
저는 이거 옆에 굿윌스토어라고 탈북민 지원센터가 있거든요. 근데 1대1로 상담을 하다가 상담하는 과정에서 뭐가 부족하냐, 지금 제일, 그래서 영어가 제일 부족한 것 같다고 했더니 그러면 여기 학교를 다녀봐라 하고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컴퓨터도 일단 좀 배우려고 하고 있어요. 탈북민들한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저희 무료로 지금 배울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들한테만 좀 주어진 이런 혜택이잖아요. 지금 너무 감사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여기는 선생님 1대1 교육도 해주시고 자기 본인이 노력하는 것만큼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분야에서는 특별하게 좀 많은 시간을 부여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컴퓨터 수업을 진행하는 김혜연 강사는 일주일에 주 3회 월수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오전 11시가 넘어 수업 시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더라고요. 김혜연 강사는 이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얻어갔으면 하는 점을 얘기했습니다.
자격증을 따는 그 과정에서 성취감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학생들이 자존감이 높은 학생도 물론 있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들도 좀 많아요.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있는데도 못한다고 생각하고 여기 한국에 와서의 자격증은 먼 나라 이웃나라의 얘기처럼 내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나도 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 그리고 또 저와의 유대도 되게 중요하죠. 저는 이렇게 학생들한테 굉장히 좀 다가가려고 하거든요. 농담도 좀 많이 하려고 하고 좀 친해지고, 어느 사회에서든 어느 조직에서든 내가 편한 사람이 하나 있다는 건 되게 또 소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편한 사람이 나였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도 저는 있죠.
이곳의 전임 강사는 3명입니다. 컴퓨터와 영어, 국어 강사가 있고요. 자원봉사 선생님은 4명으로 현재는 7명의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의 마음을 보듬어주는 한세롬 대리도 2년째 프라이밍 사관학교에서 함께 하고 있는데요. 입학 상담과 정착에 힘들어하는 이 탈북 청년들의 마음 치유, 상담을 돕고 있고요. 자신도 근무하면서 삶의 보람과 의미를 얻어간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하고자 하는 열망만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거든요. 저녁에 더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카페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또 식사 제공도 하고, 적극적으로 자원봉사하실 분도 찾으면서 학생들의 개별적인 필요를 채우는 데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이 아이들의 지적인 영역이 뿐만 아니라 또 정서적인 영역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돕고자 하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발휘해서 진짜 학생들이 꿈도 찾고 또 삶의 의미도 찾고 그런 것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함을 느껴요. 네.
이런 선생님들의 노고에 힘입어 매년 졸업생을 배출하고 또 그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 잘 정착하는 모습을 볼 때 고성환 부장은 가장 뿌듯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덕분에 잘 지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아, 우리가 탈북 청년에게 필요한 것들을 교육하고 있구나라는 마음을 전달받는다고 하는데요. 끝으로 고성환 부장은 앞으로도 더 많은 탈북 청년이 이곳에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뭐 이 학생들이 진로의 문제에 있어서 알고 있는 참 직업군도 되게 협소하거든요. 그래서 진로 상담을 통해서 좀 더 저 보다 넓은 어떤 진로의 문들을 좀 열어주고 싶고, 거기에 따른 또 학과, 아, 특별히 학생들이 많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과목 중에 이제 간호학과가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한 좀 특화돼서 뭐 생물학이라든가 물리, 화학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계속 확장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어떤 것에 대해 요령이 생기다, 어떤 것을 쉽게 잘하는 방법, 요령,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Welcome to the show, John.
Happy to be here again.
Do you know how to use chopsticks?
Well, yes, but I still drop them in the rice occasionally.
David wanted to learn how to use chopsticks. I have to teach him someday.
Don't worry, it's done. I just had lunch with him. He said that he finally got the hang of it.
처음 젓가락을 손에 잡으면 젓가락질 하는 것이 힘들죠? 그러나 한번 요령을 알고 나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요령을 알다, get the hang of it.
Once you get the hang of it, it's not that difficult.
한번 요령을 알고 나면 이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He cannot get the hang of using chopsticks.
그는 젓가락질 하는 요령을 몰라요.
He finally got the hang of it.
그는 결국 요령을 알았습니다.
Get the hang of something. It means to understand how things work and you get better with practice.
Get the hang of something. 어떤 것에 대해 요령이 생기다. 어떤 것을 쉽게 잘하는 방법을 터득하다. 이런 뜻입니다. 감 잡아가고 있어요. 요령을 터득하는 중입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I'm getting the hang of it.
요령이 생기다. Get the hang of와 비슷한 표현으로 get a knack for it. Knack, K-N-A-C-K, 요령, 숙련된 기술 이런 뜻인데요. 연습하면 요령이 생길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With practice, you will get a knack for it. With practice, you will get the hang of it.
타고난 재능을 말할 때 have a knack for something 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음악에 타고난 재질이 있어요.
You have a knack for music.
Gifted를 써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음악에 타고난 재질이 있어요.
You are gifted in music.
Gift, 선물이란 단어 뒤에 ED를 붙인 gifted는 타고난 재능, 후천적으로 노력해서 얻은 재능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뛰어난 재능을 말할 때만 사용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타고난 재능 말고 후천적으로 많이 배워서 생긴 전문 지식, 전문 기술, 수준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런 표현은 어떻게 할까요? Expertise를 써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You have expertise with computers.
당신은 컴퓨터에 전문 지식이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I need somebody who can fix the printer.
David has expertise with printers.
I thought he was gifted in music.
He also has a knack for fixing printers and computers. David has expertise with printers.
데이빗은 프린터에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He's gifted in music.
그는 음악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어요.
He has a knack for fixing printers and computers.
그는 프린터와 컴퓨터를 고치는 재능이 있어요.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get the hang of something, 어떤 것에 대해 요령이 생기다, have a knack for something, 어떤 것에 재능이 있다, 요령과 재능,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살펴봤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세계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